차마 신이 없다고 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치이고 또 상사나 아니면 관계에 치이고 힘들게 오셨는데 읽는 본문이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벌하리라 이런 식이어서 좀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청부 20진을 맡고 있는 진장입니다. 작년 11월부터 20진과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처음에 맡았을 때 이제 여러 진원들을 신방하는 과정 중에 몇몇 진원들이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진원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게 그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까지도 의구심을 이렇게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진예배 때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네, 6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고민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하는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의구심과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을 보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니면 나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자신을 억압하거나 자신을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애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죄책감이 들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 맹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실 불신만큼이나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걸 억누르다가 그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내 삶이 송두리째 뿌리부터 흔들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옳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베레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인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 고린도후서 7장에도 7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근심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그냥 덮어놓고 아니면 억누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책들, 신앙책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리더들, 간사님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가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맡은 진원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니체는 현상학적인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신은 죽었다라고 단언하고 있고, 또 리차드 도킨스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 속에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들이 강렬해지면 그것이 신 혹은 종교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도 같은 맥락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 그러니까 사람을 편안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없애게 하는 그런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빈번한 설명은 주장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 중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빨, 주노초, 파남보 하는 가시광선만 하더라도 그 가시광선을 벗어나는 범주에는 광선들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빨간 선보다 더 벗어나면 적외선이라고 해서 볼 수 없고, 그리고 보라색보다 벗어나면 보라색 혼자주색이라고 불리우는 자외선이라고 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 전파들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너무나 작아서 작은 미생물이나 먼지들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크거나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지만 우리 눈으로는 지구가 둥근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둥근 모습을 보기에는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 볼 수 없습니다. 저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 항성들 또한 우리의 일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없어서 그 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볼 수 없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눈은, 내 느끼는 것은, 내 감각은 절대적이어서 내가 절대적인 감각 이외의 다른 것들은 부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어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법칙, 만유인력 법칙이나 아니면 중력이라는 법칙에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사용하여서 이 우주만물을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연구하는 법칙으로 만드신 분을 알아내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슬램덩크를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슬램덩크에 나오는 캐릭터 강백호나 최치수나 서태웅이 그 슬램덩크를 그린 그 작가인 그 사람 몰라서 적었습니다. 이노우의 타케히고. 네, 항상 그림만 봐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그림 만화책 안에 있는 그 캐릭터들이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작가를 밝혀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빅뱅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빅뱅은 어떤 것이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시점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방법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진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만드신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속에 두었고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종교가 있던지 없던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또 고요하고 또 절박할 때 어떤 존재에게, 어떤 대상에게 말을 겁니다. 네, 그것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되었든 아니면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든 어떤 존재에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부루마블을 할 때 이렇게 주사위를 가지고 던지면서 제발 따블따블 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주사위에게 기도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주사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를 들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뭔가 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또 인류에게는 도덕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가, 사람이 그냥 동물과 같이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에 의한 자연 법칙이 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통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적자 생존이나 아니면 양육강식 사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센 것이 힘 작은 약한 것을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 힘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들이나 혹은 또 여자들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자연과 똑같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잘못됐을 텐데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다른 법칙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 뭔가가 새로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옳게 사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잘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옳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진화론이 말하는 그냥 무에서부터 대충 우연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어떻게 살아도 이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밖에 돌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사용해도 그것이 잘 썼다 못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거고 그냥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돌멩이처럼 사용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걸로 호두를 깨거나 아니면 물수 제비뜨기를 하거나 제기차기나 투포환을 하면서 이것을 집어던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넌 왜 핸드폰을 그렇게 쓰니? 왜 잘 쓰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쓴다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스스로 내가 잘 살고 있나 고민한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고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데 치킨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치킨을 좋아하는데 네, 치킨을 먹고 싶다는 것은 그 치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이어트에 들어가서 이제 치킨을 거의 1년, 2년 동안 못 먹게 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면 1년, 2년 못 먹는다고 해서 나는 내게 있어서 치킨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워한다는 건 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였기에 하나님은 아까 진멸하고 멸절하고 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2절에는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지도 않고 화를 내리시지도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든 그분은 상관없다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이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거나 안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영역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설정해놓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연애를 하게 해주세요.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취직, 승진, 성공, 돈을 벌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습니다. 뭐 간사를 하거나 리더를 하거나 선교를 가겠습니다.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품이 있는 하나님이다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받는 것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상관없고 이것이 있을 때 만족하고 없을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배고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치킨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녁에 치킨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사다 주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치킨을 먹겠죠. 그것을 통해서 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치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은 치킨을 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땐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될 시점에 와서 그것을 그만 먹게 된다, 그만 넌 이게 필요 없어, 이걸 지금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이것을 주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라고 설정한 그 사람에게는 다른 존재를 찾아 헤맨다는 거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옆집 아저씨가 치킨을 주면 그러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간 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봤습니다. 4절, 5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것을 주는 바알, 금마림, 말감, 점성술, 별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풍족함, 기쁨, 안정, 그것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 배반하고 하나님 싫고 하나님 없는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녹차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 자판기에서 녹차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이 기계는 잘못됐어, 이것은 망가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어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수 잘 자리 아니라 바둑을 전혀 들지 못합니다. 오목만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둑을 배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배운 지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저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세돌 프로가 함께 바둑을 두어주고 있습니다. 그 흰 돌로 그 바둑판에 한 곳에 바둑알을 내려놓습니다. 바둑을 막 배우기 시작한 저로서는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둑알을 놓았는지 당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돌 때 게임 전체를, 이 한 그것이 어떻게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한 입장에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 요즘은 재능 쇼 같은 걸 많이 하죠. 아메리카가 탤런트나 아니면 브리튼가 탤런트 같은 그런 재능쇼를 많이 하는데, 어떤 화가가 나온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화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이상한 걸 그리고 왜 저런 걸 그릴까 의아해하면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 맞춰서 그리고 난 뒤에 뒤집으니 정말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탄성을 지를 만큼 예술 작품이 거기에 놓아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붓질을 했을 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테지만, 그것이 완성되고 난 뒤엔 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수명에서,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어떠한 한 행동을 했을 때도 우리는 그 행동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있던 쪽도 없고 계시지 않은 곳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그 분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 때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의 전체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하나 일어나는 나의 삶의 이 행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바로 교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 창조주를 찾지도 않고 배반하고 필요 없고 모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상관없으니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반역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존재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도 개는 자기 주인을 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율법에서 보면 사람을 받은 소는 바로 죽여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내 소원 안 들어줬으니 그런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옳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보이셔야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리지는 것입니다. 봐봐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싫다고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한번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속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 여종과 남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종이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대신 사서 자유롭게 하거나 혹은 내 것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율법의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여종, 남종뿐만 아니라 물건에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아까 주인을 받아버린 소에게 그 주인이 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돈을 주고 일정 금액을 주고 그 소값을 주고 그 소를 죽게 하지 못하게 해서 다시 데려와 살려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속량의 개념을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을 받아버린 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밉다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멀리 떠나 있는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우리는 원래 멸절당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짐승과 같은 그 소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주인을 받아버린 소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주는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봐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하여 도대체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나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봐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과정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안타까움,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하나님 밉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매일매일 똑같이 반역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절하고 벌하고 너희들을 슬피 울고 너희들은 끌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랑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나중에 또 똑같은 실수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내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이야기할 때 다시 돌아가는 그 수많은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도 죄 끝까지 그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그분께 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선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 길을 되돌아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신 하나님께 언제든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한번 같이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똑같은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신 그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소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